오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호를 높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존전에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한마디 한마디 말씀을 통해서 비춰주시며 마땅히 알바를 가르쳐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인해서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에서 저희들의 삶에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고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본의 아니게 마음으로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실수하고 잘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할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어떤 때는 미안하다든 그냥 그런 말로 해결이 안 되는 그러한 그 잘못, 그러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럴까? 그랬을 때에 저는 골목에서 나가고 있었고 큰 길에서 달리고 있는 오토바이가 저의 차에 부딪혔어요. 근데 그 골목에서 나올 때는 옆에 담이 있었기 때문에 차 머리가 조금 나와서 운전석에서 이렇게 봐야지만 길이 보입니다. 근데 오른쪽에서 달려오던 그 오토바이 봤기 때문에 저는 멈췄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오토바이가 저를 못 보고 와가지고 부딪히고 사람이 다쳤는데 저는 그 사람을 상하게 할 의도도 없었고 더더군다나 길에서 차를 멈추고 있었고 그렇지만 그 사람이 차에 와서 부딪혔을지라도 결국 상한 거는 그쪽이 오토바이이기 때문에 오토바이에서 떨어져가지고 굴러는 바람에 사람이 상했다는 거는 일단 피해는 그 사람이 입은 거잖아요. 그랬을 때 나는 본의 아니게 사람을 다치게 했고 피해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교통법규상 그 안전부주의라 그럴까? 앞에 거울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길은 정말 일시정지해서 스탑을 했고 그리고 아무리 천천히 달렸다 하더라도 거기까지 나와야지만 시야가 그 오른쪽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담에 가려진 그러한 도로였지만 어떻든 간에 와서 부딪힌 거니까 제가 달리지도 않았고 서 있었지만 저에게 과실을 이렇게 안전부주의라는 그런 과실을 언더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억울하고 부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럼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운전을 했어야 그게 안전한 거냐 했더니 내려서라도 그걸 확인하고 갔어야 됐다. 그러면은 그러한 그 확인하고 들어가서 다시 재출발했을 때 결국은 마찬가지 아니냐고 이제 재판하는 사람하고 신갱이를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어떻든 상대방이 다쳤으니까 뭐 제가 과실을 했다 그래서 제가 뭐 형을 받는 것도 아니고 뭣도 아니기 때문에 조금 보험 문제가 있는 것 뿐이지. 그래서 일단 다친 사람을 안전하게 완쾌시켜야 되는 일이 우선이니까 그냥 양보하고 그러면서 참 세상의 법규라는 거는 사람을 위해서 있는데 그 세상에 정해진 법규들이 다 모든 사람에게 정당할 수는 없다라는 거를 생각을 했어요. 교통법규 하나도 어떻게 보면 억울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 법규를 또 나름대로 인정하고 적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법을 세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시고 살리시는 그러한 인생으로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정한 법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법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준것 같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인생에게 준 그러한 법이에요. 근데 그 법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됩니다. 어떤 시대에도 적용이 돼요. 그렇지만 그것을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많은 그 법규와 규례들을 만들어 가지고 적용할 때그 상황 상황에 다 맞춰서 모든 사람에게 억울함이 없게 할수 있느냐? 그렇지 못한 겁니다. 그것이 사실이에요. 지금 각 나라의 법이 있고 여러 가지 규정이 있지만 자꾸 바꿔가고 자꾸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법을 지키면서도 그법 때문에 오히려 해를 입고 그법 때문에 오히려 억울함을 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고 그 법을 잘 이용해가지고 오히려 악을 저지르고 자기들의 유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서로 부딪히거나 문제될 일이 없는데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의 여러 가지에 나름대로 그 시대 그 상황 상황에서 법들을 만들고 거기에 자꾸 가지치기를 하기 때문에 결국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교훈이나 법규, 그러한 전통, 규례들은 말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실수가 많은 것처럼 법규가 많다는 거는 그 사회에 그만큼 문제가 많다는 거를 드러내는 거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성경에 아무리 많은 말씀이 있을지라도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경외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섬기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리, 내 위치를 찾고요.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그 마음의 자세, 그 태도부터가 우리의 지금 시작인 거예요. 세상의 법규는, 죄가 드러나야지 죄로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뭔가 문제를 생길 때 죄를 갚아야 된다. 죗값을 치러야 된다. 형을 받고 하면은 그것이 이제 용서받고 그렇지만 죄 졌다는 것이 지워지고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우리가 죄를 안질수 있는가? 아무리 죄를 짓지 않기 원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스스로 죄를 짓지 않겠다. 라고 아무리 그 각오를 하고 노력을 한다 그래도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너나 할것 없이 우리 인생의 수준입니다. 근데 죄를 진 사람이 어떻게 하나? 그 결과를 자기가 감당을 해야지요. 그거는 죄진 자가 모두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씹는 대로 거둔다고 우리가 죄를 진 것과 안진 것은 역시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이렇게 하면은 죄니까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하면 우리는 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하고 나서 들키지 않으려고 하고 아니면 안 하려고 했다는 것만 내세우고 내가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자꾸 변명하고 가리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떡하라 그랬냐? 제가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떻게 운전해야 됩니까? 라고 그 심판하는 사람, 간이 재판장에 쓰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에서도 저를 야단치지 못했고, 내가 뭐를 잘못했다, 실수했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다쳤기 때문에 내가 차를 타고 있고 상대방은 오토바이였기 때문에 내가 책임을 져야 될 거라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저도 사람이 다쳤으니까 뭐 제가 그 사람을 위해서 할수 있는 거라면 뭐든지 하겠다라는 자원함이 있었지만, 저에게 어떤 정죄함이 올 때, 그때는 그럼 어떻게 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크리스찬인데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는 거,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것이 나에겐 가장 위로가 된다. 왜냐하면 세상 법이라는 게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을 텐데 거꾸로 사람을 지금 어떻게도 안 되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죄를 졌다라고 이렇게 하니까, 내가 상대방한테 다쳤으니까 미안해서 그 사람 낫기를 위해서 내가 자원하는 것과 내가 뭐를 잘못했다고 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받는 입장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나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아시니까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냥 훌을 털었어요. 제가 살아오는 동안에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한 법, 그러한 사람들의 판단이 너무나도 치우치고 옳지 않고 또 부정확한, 불공평한 일들을 당할 때에 항상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그것이 저의 굉장한 위로였고 소망이었습니다. 우린 이 세상에서 시대 시대에 따라서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합니다. 저야 정말 교통 법규 속에서 별 얘기 아닌 그러한 거고, 제가 그러한 정죄함을 받았다 그래서 제가 입는 손해라는 거는 그렇게 큰게 아니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억울함으로 생명을 잃기도 하고, 억울함으로 감옥에 가기도 하고, 억울함으로 정말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받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뭐예요? 법은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법은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세상 법도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어긴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우리들이 받아야 될 그러한 대가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는 저에게 있어서 위로고 소망이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의 법처럼 불완전한 게 아니니까, 이 세상의 법처럼 불공평하든지 불완전하든지 치우쳤다든지 뭔가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법은 온전하니까,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공평하고 공의로우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법이 세상의 어떠한 법들보다도 위에 있다라는 것이 너무나 안심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다 보고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이 오히려 너무나 다행인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인생은 행위 의롭다 해서 설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 거예요. 죄 없다 인정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심히 부패하고 음침해서 그 마음에는 정말 우러나 자러나 다 치우쳐서 다 더럽고 다 무익하다, 선한 것이 없대 하나도 없다라고 판정을 내리셨어요. 그러면 죄를 지었으면, 죄로 판정을 받았으면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지금 죗값을 치르는 거는 돈을 내든지 아니면은 형무소에 가서 살든지, 심하면은 사형까지 가죠. 저는 죗값이 돈으로 치러진다는 거는 사실 좀그 뭐라 그럴까? 어떻게 죄가 돈으로 계산이 되나? 그리고 돈 있는 사람은 그러면 돈으로 치르고 나올 수 있지만, 아무리 큰 죄를 저질러도 돈이 없는 사람은 형무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시스템 자체가 사실은 공평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에서의 죄값은 죽음이에요. 그냥 율법을 하나 어기기만 해도 그 죄값은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사형 언도를 받은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 정말 육을 갖고 태어났어요. 그러한 마음과 생각을 갖고 태어났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아담의 자손으로서 그 피를 물려받은 것처럼 그러한 죄의 성질을 물려받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마귀 자식으로 죄의 종으로 태어났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노예가 그 주인집에서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도 그 주인의 것이 되고 노예가 됩니다. 아담이 죄의 종이 된 그 상태에서 인생이 번성을 아무리 많이 했다 할지라도 번성하고 생육번성하는 그런 자체는 축복이지만 그러나 죄의 종이 된 상태에서 번성을 했기 때문에 태어나는 모든 인생에게 인간에게 그 죄의 그 뿌리라고 그럴까 속성이 이어져 온 거예요. 우리가 아기를 낳아서 키울 때 아기가 태어나서 그 아기가 하는 거를 보면 너무나 신비스럽고 너무나 감격적이고 정말 하나님을 인정 안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내 뱃속에서 사람이 하나가 태어나가지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매일매일 그 자라는 여러 가지를 볼 때 태어나는 자체 그리고 그 자라나는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그 하나님의 살리우심과 정말 하나님이 키우신다는 것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그냥 자연이 되는 거고 그것이 우연이 되는 거고 그렇게 도저히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더 무리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갖고 태어난 육은 우리가 아기들 보고 천사같이 예쁘다라고 하지요. 처음에는 그 아이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지만 그 아이가 자라면서 그 내면의 것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먼저 이기적인 게 나오고요. 다 자기중심적인 게 나오고 그 갖고 태어난 것이 결코 남을 사랑하고 남을 배려하고 남을 존경하고 모두와 화목하게 지내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이들에게 누구에게 가르쳐주지 않아도요. 그 아이들이 이기적이고 그 아이들이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멋대로라는 거 우리 알게 되잖아요. 남의 것을 갖고 자기 원하고 싶으면은 취하고 아니면은 버리고 거절하고 아기들이 제일 먼저 말하는 그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노잖아요. 걔네들이 예스를 안 해요. 노해요. 부모는 부모대로 안 돼부터 해요. 노 서로 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이고 의지하는 사이인데도 서로 노하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갑니다. 죄를 짓는 인간, 죄 지은 인간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아까 죄가 죄로 드러났으면 죗값을 치러야 된다 그랬어요. 죗값을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치를 죗값이 죽음입니다. 너나 할것 없이 죽을 죄를 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죗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러 주셨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죽는다 해도 그것으로 인해서 용서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죽었다 그래서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또 다시 태어나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심판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그 모든 인생의 모든 죄를 위해서 단한번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를 그 예수님에게 담당하게 하셔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즉 모든 인생의 모든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죄값을 치르신 그러한 공로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습니다. 아까 돈을 치른다, 뭐 감옥에 간다, 또 아니면 어떤 그 징벌을 받는다 그런 거를 하약 그 지은 죄의 죄값을 치르는 거다 라고 하는 거를 모든 인생의 모든 죄값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 흘리신 보혈로 인해서 용서받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열어주신 거예요. 죄인이 바랄 수 있는 거는 죄를 용서받는 것밖에 길이 없습니다. 죄는 이미 진 거예요. 또 앞으로 난 절대로 안 질 거야 라고 해도 이미 죄를 지고 있고 또 앞으로라는 것도 우리가 스스로를 보장할 만큼 우리는 우리의 한 말에 대해서 책임질 능력이 없습니다. 죽기까지 따르오리니 해도 죽기까지 따르기는커녕 그 밤도 지나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그 베드로의 수준이 우리 모두의 수준인 거예요. 근데 너무나 너무나 다행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즐거워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의 종으로 태어나서 죄의 노예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이해하시고 그런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죄를 가려보려고 하고 또 죄를 없는 척 아닌 척 회칠하고 다른 것으로 포장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거는 포장되지 않고요. 그건 다 이미 들통이 나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가릴 수 있고 자기는 아닌 척 스스로 착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정말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 과거에 지나간 모든 것 현재에 있는 모든 것 아니면 미래 것까지라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 중에 하나님 앞에 가려진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다 벌거숭이 되어 있고 다 이미 발각이 된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분이 심판자라는 것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를 심판하기 때문에 용서하실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죽음을 선포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힘, 모든 권력은 우리의 육체를 죽일 수는 있어도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도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도 죽고 살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우리를 죽이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대신 죄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죄의 결과가 죽음이기 때문에 죄를 지면 반드시 죽는다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슬람교 사람들도 아브라함이 선조죠. 하나는 이스마엘의 자손이고 하나는 이삭의 자손입니다. 둘 다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하나님한테 그 하나님의 친구 의롭다함을 받은 거는 그가 행위가 다른 사람보다 의로워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조상이 된 거지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그 조상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위 온전해가지고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얼마만큼 잘못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메소포타미아에서 나와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이제 약속했던 가나안으로 오지요.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오는 것 같지만 기근이 들어서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그때는 하나님께 의논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듣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서 자기 아내 사라를 그 바로 왕에게 결국은 바치지요. 자기 누이라고 속여서 바칩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라가 너무 이뻐서 그 사라를 탐낸 그 바로 왕이 자기를 죽일까봐 겁내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자기 살려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부인을 남의 남자한테 팔아먹는다면은 그런 남자 정말 정말 우리가 욕을 할 것이고 나쁘다고 할 것이고 사람 취급도 안 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사라를 하나님께서 구출해서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낸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지 아브라함이 한 것도 아니고 바로가 마음이 좋아서 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를 돌려보내라고. 그런 아브라함이 결국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통해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십니다. 사라의 말을 듣고서 하가를 취해서 사라의 몸종인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그러므로 인해서 사라와 분란이 있을 때도 하나님은 사라의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렇다고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미워하신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원래 사라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그 아이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기를 낳지 못하고 특히 사라가 불임의 여자로 아기를 낳지 못하고 있을 때 이미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사라가 하가를 통해서 그 아기를 가지려 했던 것은 자기 남편이 자기를 다른 남자한테 보내고 한 그러한 상처 속에서 오히려 사라가 자기의 아이를 원해서 자기가 아기를 낳지 못하니까 자기 몸종을 보내서 그 아기를 자기 아이로 가지려고 한 건데 그런데 하갈이 임신하자 자기 여주인인 사라를 없이 여기고 자기가 큰소리 쳤지요. 그래서 화가 났어요. 뿐만 아니라 또 약속대로 이삭이 태어난 후에 그의 형인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혔을 때 동생을 괴롭혔을 때 사라가 화를 냅니다. 그리고 결국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사라에게서 자기 진영에서 떠나가도록 하잖아요. 아무튼 아브라함이 행위 의롭다함을 받을 남자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메소포타미아를 떠나왔고 또 이삭을 바쳤고 다 했다 할지라도 그의 삶 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오점들이 그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 것과 우리가 육으로 행한 것을 놓고 볼 때 우리는 믿음으로 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것이 있으니까 우리의 육으로 산 것이 그냥 지워지냐 하면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육으로 심은 것도 반드시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다 봐주신다고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그러면 육으로 행하는 것도 그대로 다 하나님께서 봐주신다가 돼요. 아니요.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행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육으로 어떠한 일을 했다면 그건 육으로 한 것으로 남아있다라는 얘기예요. 목사님이 했으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했으니까 죄가 죄가 아닌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사랑을 해도 정말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그러한 선행을 하고 그러한 그 착한 일을 해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고 계세요. 우리 그 사도행전이나 복음서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이방인들 중에 경건한 자, 또 이웃을 많이 도운 자, 많이 구제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한 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또 예수님을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오히려 그들의 믿음을 인정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금식을 하고 그 율법을 지켜 행한다고 자기들은 다 지켜 행했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그들의 마음이 시기와 방탕함이 탐욕이 가득하고 너희들이 스스로 소경됐고 너희들이 천국의 문 앞에서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고 너희들이 교인 하나 찾으려고 산으로 바다로 다녀서 사람을 불러도 데리고 와서는 그들을 지옥의 자식들로 만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너희들이 말로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지만 마음은 멀리 떨어져 있다.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하지만 그러나 너희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그들은 남 앞에서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특별의식은 갖고 있지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업수여기고 다른 사람들 손가락질하지만 자기 눈에 들 뿐은 알지 못하고 자기들의 죄,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가는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이 지금 우리들에게 얼마나 경고가 되고 비춤이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누구보다도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누구보다도 우리가 행위 의롭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삶의 열매 속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를 죄를 짓지 아니하고 육을 좇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성령을 좇아 사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안 보이는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말하게 하고 이렇게 살게 했다를 우리가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데 말은 하나님 하나님 하고 내가 하나님에게 이런 은혜를 받았고 이렇게 했다고 다 설명하는데 우리의 삶의 열매가 하나님의 성품이 없고 세상과 합해서 세상적이며 세상의 것을 사랑하며 그러고 산다면 제일 먼저 세상이 비웃어요. 무엇보다도 과연 하나님이 그것이 내가 내 안에서 지금 시키는 대로 명한 대로 니들이 살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실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심판관인데. 너희들은 서로 영광을 주고받는다. 목사님은 사랑이 많으세요. 권사님은 믿음이 많으세요. 이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사역하고 너무나 부러워요.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해줘서 뭐해요? 하나님 뭐라 하실까? 만약에 우리가 사랑을 하고 봉사를 하고 우리가 선행을 했다면 그거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면 모든 영광 하나님께예요. 우리가 받을 영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기쁘신 뜻을 두시고 하게 하시니가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칭찬으로 연단하신다 그랬습니다. 칭찬하면 사람이 괜히 으쓱거리고 괜히 그렇게 된것 같고 기분이 좋아지고 자기를 인정받고 대접받는 것 같아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고 정말 비천하고 스스로 그 정말 의롭게 살 수가 없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착각하기가 쉬운 거예요. 잊어버리기가 쉬운 겁니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율법을 다 지켜 행했습니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상태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고 사람들도 그렇게 여겨주고. 그러나 하나님이 화 있을진저 위선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너희들의 마음은 안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용서하시나? 그것은 오히려 미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죄로 고백함으로써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씻어주신다 합니다.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행함으로써가 아니라 오히려 죄를 죄로 깨달아 고백함으로써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칭찬받고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는 남의 죄를 봅니다. 세상을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이 내 내면을 비춰서 나의 죄를 비추고 나의 수준, 나의 그 마음과 생각에 그 하나님과 다른 것들을 죄로 비춰주실 때에 우리는 할 말을 잃고 나의 분노, 나의 슬픔, 나의 억울함, 하나님 앞에는 다 잠잠해지는 거예요. 왜? 그 상황에서,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억울할지 모르고, 그 상황 속에서 나에게 할 말도 있고, 뭐가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는, 나를 지으시고 살리신 그분 앞에 내 모습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높아져 있고 치우쳐져 있고 하나님 앞에 더럽혀져 있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그런 우리들을 보기 때문에 세리가 세상에서는 손가락질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했을 때 예수님은 저와 같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고 십일조도 하고 금식도 하고 했습니다라고 말한 바리새인의 기도보다 그 세리의 기도가 하나님한테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거를 누구보다도 잘 아신다 그랬어요. 그걸 이해하시고 그거를 불쌍히 여기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죄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기가 잘못하고 실수할 수밖에 없을 때그 부모는 그 아기가 잘못하고 실수하지 않도록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거를 책임져 주고 씻어 주고 그 뒤치다꺼리 다 해주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아이한테 그걸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혼자 두지 않고 옆에서 그때그때 다 가르쳐 주면서 그러한 실수, 그러한 잘못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붙드심이 아니면 우리는 절제력도 없고 우리는 치우치고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고 잘못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천방지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화우불이에요. 어리석고 곱비 놓친 그런 그냥 망아지 같이 뛰는 망아지 같이 제멋대로 제 마음대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때그때 싫고 좋고 내 마음이 기쁘냐 아니냐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는다면 그건 우리한테 자랑이 되겠죠. 나는 정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한 사람도 없고 의인은 없대 하나도 없고 오직 은혜로 아무 일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아무 경건함이 없는 그러한 우리일지라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의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신대요. 이것이 인간에게 있어서는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일지 모르지만, 자존심 상하는 일일지 모르지만, 그것만이 우리가 정말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가리우심을 받고 깨끗함을 입고 의롭다함을 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모든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새 피조물이라. 거기에는 유대인도 없고 헬라인도 없고 남녀노소 불문하고 자유인이나 종이나 높은 사람이나 아니나, 학식 있는 사람이나 아니나,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나 상관없이 누구든지인 거예요. 왜? 누구든지 죄의 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누구든지 죄의 종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그 죄에서 건져주시기 원했고, 그 죄에서 씻어주시기 원했고, 그 죄를 용서해주시기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평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제가 하나님의 심판이 소망이고 위로다. 왜냐하면은 세상에서는 아까 죄를 졌으면 돈으로 갚아라. 가서 형을 해서 갚아라. 무슨 봉사를 해서 갚아라. 그렇게 하지만 또다시 우리가 죄를 안질수 있는 어떤 것도 우리가 없잖아요. 죄 짓고 형무소에서 나온 사람들이 세상에서 죄인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그들이 재기에서 다시 살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는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손가락질하는 그런 세상에서 죄인이 죄인 취급받으면서 사는 것이 사실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다들 죄를 가리려고 그러고 포장하려고 하지요. 다죄 없어 하는 얼굴 하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알아 정말 벌거숭이 되어 다 드러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냥 애기같이 어떤 죄든지 어떤 더러움이든지 그분에게 씻어주세요, 용서해주세요 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주세요. 그분에게 도움을 청하고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회칠이 안 통하거든요. 오히려 정직하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를 받아 주실 뿐만 아니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해 주신 겁니다. 성령님이 왜 오셨나? 우리 다시는 세상을 쫓아 살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예수님을 위해서 살도록 성령께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도록 해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 안에 와주신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나니.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해요. 내가 생각해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하나님 하시옵소서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림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내 안에서 실제로 나를 살리시고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 하시옵소서가 가능한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계시지 않고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컨트롤했고 나를 지배하셔서 주장하셔서 하게 하신다는 걸 믿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 내가 생각하고 내가 열심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조차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니라. 믿음으로만이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고, 믿음으로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은 구원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키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안 짓고 살수 있는 유일한 키이기도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겠다 그랬습니다. 하루하루의 삶,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말씀에서 말씀으로, 그것은 즉 내가 산것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부터 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우리가 단어는 알고 문장은 다 아는데 삶에서 내가 주인 노릇하지 않고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 역사서 나를 살리심을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내 주인 노릇하는 것부터 내려앉아야 돼요. 우리는 자기의 모든 것을 비워서 하나님께 내어드려야지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것이에요. 말로, 생각으로 나는 하나님 거다. 하나님이 너는 내 거다 했으니까 난 하나님 거야. 근데 실질적으로는 자기 생각, 자기 마음, 자기 물건, 내 하고 싶은 거, 싫은 거다 붙잡고 있으면서 말만, 생각만 난 하나님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 천국 보내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주고, 하나님이 나를 봐주고.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 주시고 용서하시기 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것으로서 산다는 것은 내 것을 다 없애야지요. 왜냐하면은 내가 하나님 건데 거기에서 내 나라 내 것을 갖고 요거는 안 돼요 하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것으로 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우리 시편에 보면 다윗이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주께서 그의 죄를 인정하시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것이 죄인이 받을 수 있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 죄를 가려주시고 그 죄를 인정하시지 않는다. 그런 사람이 복되대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합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도 남의 집 유부녀인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그 밧세바가 임신을 하자 그 남편 우리야 다윗에게 있어서는 정말 축복인데 그 우리야를 전장터에 보내서 죽입니다. 아까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 사라를 바로 왕에게 바친 것처럼 자기의 충직한 충성된 그러한 부하를 그 부하의 부인을 취한 것만 해도 큰 범죄인데 그거를 가리기 위해서 그 여자를 취하기 위해서 그 남편을 전장터에 보냈다면 살인 중에서도 아주 악하고 교활한 그런 사람이지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왜 그를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 그랬나?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이 죄를 짓고 나서 카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형제끼리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도 아벨이 카인에게 직접 뭘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아벨이 드린 재물과 그 아벨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카인이 드린 그 재물과 그 카인을 하나님이 받지 않은 데서 온 카인의 시기였습니다. 자기 것을 왜 안 받으셨나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제쳐놓고 동생 아벨 것을 받아주시고 아벨을 받아주셨다. 그것이 그가 동생을 죽인 마음의 이유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인간이 저지른 그 죄라는 거는 진짜 하나님 말씀하시듯이 이 세상에서 가장 음침하고 가장 부패된 그런 마음과 그런 자고함과 세상에 가장 아름답고 착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기도 하지만 가장 추하고 잔인하고 정말 어떤 짐승만도 못한 그러한 것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기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지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이 죄의 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육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길 원했습니다. 오라 변론하자. 얘기 좀 하자. 나는 너를 주홍같이 붉은 죄 흰눈같이 하고 진홍같이 붉은 죄 양털같이 희게 하겠다.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뭐예요? 나를 쫓아라예요. 내 말씀대로 살아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사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떠난다면 우리는 스스로 자기를 지킬 힘이 없고 스스로 우리가 죄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다윗도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지만 잠시 잠깐의 마음의 유혹, 아니면은 두려움. 그런 것에 그가 머리가 돌아가 버리고요. 그냥 행해버리면 거기에서 나온 건 분명히 죄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어서 다윗이 하나님이 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시편 속에서 가장 많이 하나님한테 외친 것이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계속 그 하나님 앞에 구해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피난처십니다. 나의 반석입니다. 구원의 뿔입니다. 나의 힘입니다. 나의 생명입니다. 계속 고백해요. 그는 하나님 없이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가르쳐 주시지 않고 붙들어 주시지 않고 해주시지 않으면 죄를 죄로 깨달을 수조차 없다는 거에 대해서 늘 고백하면서 사는 거예요. 죄인이 할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고 씻으심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거는 죄인이 서야 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대에 우리가 올라가 앉으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는 그 심판대에 앉아서 안 돼요. 내가 내 주인 자리에 앉아서 안 됩니다. 하나님을 내가 왕으로 모신다면 나는 그의 종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분이 나의 목자라면 우리는 그분의 양이요. 그럼 양의 자리에 있고 백성의 자리에 있어야지. 내가 왕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보고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존댓말을 하지만 결국은 지시는 자기가 하고. 양이 목자 자리에 서서 예수님 보고 나 이렇게 가고 싶으니까 하고 싶으니까 예수님 길을 갖다 만들어 주시고 아니면 그 길을 안전하게 해 주시고 지시를 양이 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죄인으로서 가장 해야 될 자리. 세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가까이 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가슴을 치면서.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천국이 저의 것이며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 우리가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두손 들며 그것이 우리가 서야 될 자리인 거예요. 그분을 우러러보는 자리. 그분을 조차 따르는 자리,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그 자리.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자리에라도 설수 있는 그 자체가 은혜인 거잖아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것이고, 우리가 오늘도 구원의 날, 은혜의 때, 정말 하나님의 그 축복 속에 사는 행복한 자리입니다. 그게 복된 자리예요. 불법을 행했는데도 용서함을 받고, 죄를 졌는데도 가리우심을 받고, 죄를 졌는데도 그 죄가 인정되지 않는, 주홍같이 붉은 죄인데도 흰 눈같이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선이 없대 하나도 없는데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우리가 지은 죄 정말 주홍같이 붉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용서했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다. 그분이 죄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성령으로 사는 오직 한 자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면 우리는 성령을 조차 살 수 없어요. 왜?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니까요. 성령을 조차 산다는 거는 그 영 안에 내가 들어가는 거지 영을 내가 끌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어디에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세요. 내 영이 내 안에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그 속에 거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사는 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성령 안에 삼키워져 사는 것이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세상에 지금 사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세상에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땅에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리니 그 전에 뭐라고 하셨냐면 성령을 받으라 그러셨어요.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내가 커요 성령이 커요. 내가 높아요 성령이 높아요. 내가 강해요 성령이 강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성령이 크고 성령이 강하고 성령이 높으니까 내가 그 속에 삼켜져서 나는 없고 주님이 사시는 그 삶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루살렘 유다 어디에 가든지 땅끝 어디에서든지 우리는 그 성령으로 인해서 능력 주시는 자에서 능치 못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며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씨인데 그것이 우리의 영생케 하는 씨인데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생명의 그 이어짐이 씨에서부터 매일매일 자고 깨면서 나타나는 모든 이어짐이 결국은 뿌리 내리고 싹이 나고 나무를 크게 해서 꽃 피고 열매 맺게 하는 거잖아요. 씨가 같으면 다 같은 나무 되는 거잖아요. 내가 다시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만 있는 것이고 성령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지만 믿음으로 살지 아니한다면 말씀대로 살지 아니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선민으로 택함 받고 하나님의 기적기사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복음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그들이 믿음과 화합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들도 죄인인데 용서함을 받고 가리움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죄 없는 자로서 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받아주신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들의 실질적인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외모적인 거였지 종교적인 거였지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따르지 못했습니다. 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계명은 지키면서 사람의 교훈은 지키면서 왜? 사람들은 옆에 있거든요. 보이거든요. 외식적이 되고 주여주여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든지 다 하는 것 같지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결단코 너희를 모른다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 하나님은요 그냥 마음과 뜻과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뜻대로 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것은 짐이 되지 않고 자원함이 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애써서 힘들여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분이 좋아서, 그분에게 감사해서, 그분을 사랑해서, 그분 곁에 있고 싶어서, 그분 따라가고 싶어서 가는데, 우리가 하고 싶은 거 하면 얼마나 다 가볍게, 쉽게, 기쁘게, 즐겁게 할수 있어요. 그래서 계명이 뭐예요? 그냥 하나님 사랑하라예요. 다 해서. 그다 하지 못하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 영광을 구하고, 나를 높이려 하는 그러한 것에서 우리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아니라, 내 뜻을 행하고, 죄를 범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말씀은,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하랍니다. 그 이웃이, 내 몸이다. 내 몸으로 여기지 않으면 내몸 가치가 안 돼요. 지체로 생각하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예요. 급하면 다 너와 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편안할 때는 너와 나다 친구여, 다 가족여, 사랑하는 자라. 그러나 급하면은 그냥 자기가 튀어나오는 겁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럴 때는 우리가 자기 하나도 겹잖아요. 저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할 때에 저는 제일 먼저 생각한 게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였습니다. 하나님이 비춰주신 게 그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만 다른 사람 사랑해도 그게 계명일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제일은 우리는 자기 자신조차도 사랑할 줄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한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하라. 그 말씀에서 제가 소망을 갖는 거예요. 나를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그대로 내가 정말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내가 나를 내 것으로 해서 막 굴지 않고 나에게 예의를 지켜서 하나님이 내게 하듯이 나 자신에게 해야 되는 것과 동시에 그것을 익힘으로 인해서 내가 남한테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해 주시나를 통해서 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대해 주신 것이 사랑일 때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또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해 주시는 거를 내가 깨닫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다면 내가 남에게 하는 것도 내 하고 싶은 식으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로 내가 생각하는 사랑의 방도로 그 사람에게 할때 그것은 오히려 상대방을 해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치우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대로 또 하게 하시는 대로 할때 그것은 내게도 생명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지만 상대방에게도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소망으로, 위로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고 사랑은 형제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왜 우리 보고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라뿐만이 아니라 서로 용서하라는 말이 있고 서로 섬기라고 하는 말이 있는가? 그것도 내가 너에게 한것 같이 용서하래요. 우리 성경에 보면 사랑하라는 말만큼 또 용서하라는 말도 많습니다. 그거는 누군가가 내게 잘못을 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피해를 입고 내가 억울함을 받는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처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용서해라. 내가 너를 용서한 것까지. 뿐만 아니라 네가 마음으로부터 그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를 용서하지 않는다.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셨나를 우리가 알 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정말 행위가 아무것도 없는데 나를 의롭다 하신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두가 새 피조물이라는 것을 정말 안다면 우리는 그 형제도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들이 아무 행위가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용서하기 원하시고 새롭게 하시기 원하시고 그들도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데 우리가 뭔데 그 형제에 대해서 계속 손가락질하고 계속 비판하고 계속 헤아리겠어요? 판결은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몇십 년 믿어서 나이가 몇 살이 돼도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섬겨주고 계십니다. 죄안 짓도록, 말씀대로 살도록 섬겨주고 계세요. 그분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주시고, 붙들어주시고, 다스리셔 주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늘도 말씀대로 살 수가 없고, 성령으로 살 수가 없고, 믿음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놔두면은 죄 짓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 중에 겁이 많은 아이가 있고요, 겁이 없는 아이가 있어요. 겁이 없는 아이는 지가 길을 안다, 뭘할수 있다 생각해서 그냥 먼저 혼자 가버립니다. 걔는 없어지기도 잘하고 또 정말 일도 잘 저질러요. 그렇지만 겁이 있는 애는 내 치마꼬리 잡고 내 옆에서 항상 있습니다. 걔는 길 잃어버리는 일도 없고 뭐를 일을 저지르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 옆에 항상 있으니까.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뭔가 할수 있고 길을 알고 있고 뭐 하다 그러면 하나님 묻고 하나님 따라가고 그거 하기 어려운 거예요. 왜? 내가 알수 있고 할수 있으니까. 이거 이렇게 아는 대로 하는 대로 하면 되니까. 근데 그것이 결국은 일을 저지르게 되고 길을 잃어버리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하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근데 내가 스스로 알수 없고 할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그 주제 파악을 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하나님 쫓아갈 수밖에요. 하나님한테 자꾸 물어볼 수밖에요. 물론 아이들은 자라면서 다 나름대로 부모 떠나서 그들이 둥지 떠나가는 거니까 이 아이도 저 아이도 결국은 다 사회로 나갑니다. 어른이 돼서 지금 다 각기 가정 갖고 있어요. 인간은 우러나 저러나 치우쳐져 있어서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좋다가 아닙니다. 두려움이 있는 게 좋은 것도 물론 아니거든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좇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내가 잘할 수 있고 내가 무언가를 안다고 하는 그러한 자기 자신을 믿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요. 믿음은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그 무엇도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전능자시니까. 그분 한 분으로 부족함이 없고 그분 한 분으로 인해서 안전하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가리우시고 또 죄를 인정치 않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시고 그분의 의로 옷 입히셔서 우리를 거룩한 나의 자녀야 정말 정죄함이 없이 새 피조물로 흠도 점도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주시고 성령으로 의로 인치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정말 영혼이 구원받는 거지요. 믿음의 결국이 영혼의 구원이라. 믿음으로 인해서 영혼이 구원받는 거지만 그 구원은 죄를 용서하심을 받고 씻으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가리우심을 받는다. 의로 옷 입혀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우리의 의, 우리의 거룩, 우리의 구속함이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를 통해서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그러한 일을 하시고자 성령님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 받은 축복이고 받은 은혜고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도 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죄 속에서 태어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주셔서 보라 옛것은 지나갔다. 우리 육체와 정력과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죄를 좇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좇아서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새 사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음의 능력이 오늘도 저희들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 복음의 살아 역사하심이 우리들의 삶의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아무 일한 것도 없고 아무 공로 없지만 하나님께서 불법을 사하시고 죄를 가리우시고 그 죄를 인정치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며 거룩하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하루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은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